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 읽어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세에 해방 직후 일제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민족 시인 윤동주의 시를 한편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셔야만 했던 그런 예수님의 아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배신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사셨던 사람의 성품, 그 모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인류를 바라보며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행복하셨을 것이라고 신앙과 조국 사랑을 간직했었던 시인 윤동주의 마음에는 일제의 강점에 신음하고 있는 조국,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하는 그 다짐에 씌었던 것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떠오르는 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시로 이 말씀,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시작됩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밤낮 고기만 잡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 나를 한번 따라봐. 그리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만 돼 있으면 나와 함께 이 선포되진 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응답한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말야, 우선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민 헌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선서를 너희들이 좀 해야 돼 하고 알려주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것은 그 나라가 뭐 하늘에 있든지, 그 나라가 뭐 어디 뭐 금으로 거리가 깔려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왜 세상 나라인 줄 압니까? 세상의 그냥 가치로 세상이 주인된 나라이니까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엉키고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엉켜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알기만 하지 그 사람들은 시민이 될 자격도 없고 시민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받고 그 통치에 맞추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관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린 사람들이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을 깨뜨리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가는 여정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백성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 다 동의하는 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짐하고 확인한 그 바를 세상의 삶에 나가서 또 이루길 소원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백그라운드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해석 저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요번에 한해서 제가 이 본문이 너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앞뒤가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볼 수가 없겠구나, 무리들이. 그럼 내가 좀 더 올라가서 위에서 좀 내려다보면서 가르쳐야지라고 생각이 들을 앞구절인데 생뚱맞게 뒤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평소에 그 행동들, 그걸 이 말씀하고 한번 엮여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막 몰려 나왔거든요.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심, 예수님의 귀신 쫓으심, 예수님의 배고픈 자들을 채워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맛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보겠다고 막 몰려들은 그 시절의 상황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하지는 그냥 막 꾸짖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기회만 되면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군중이 아니고 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산으로 막 올라가고 계세요. 너희들이 산까지 한번 올라와? 올라볼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자신이 산에 올라갈 때 저는 이 본문이 뒤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간 게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환경, 편안한 환경 속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예수를 막 찾는데 예수님이 막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는 아닌가 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평지에 주저앉는 군중이 아니라 높은 산, 험한 길, 그 길이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이 팔복의 이 워딩하고 너무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졌냐면 팔복을 주신 말씀의 앞뒤가 거의 이렇거든요. 팔복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작정한 사람, 높은 길을 오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이런 시민이 돼야 되라고 그 기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군중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군중들은 도무지 이해조차도 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말씀이거든요.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말해서 팔복이 아니라 팔화예요. 팔화. 화로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저주받았더라. 목마른, 목 맨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 제가 한번 이렇게 워딩을 바꿔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 세상에서 그 가난 때문에 무시당할 것이다. 슬퍼하는 자는 불행하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할 것이라. 온유한 자는 불행하다. 사람들이 그를 바보 취급할 것이다. 정의를 찾는 자는 불행하다. 세상에서 굶어 죽기 딱이다. 남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면 불행하다. 세상의 경쟁에서 늘 뒤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여러분 이를 악물고 뒤돌아보지 않고 옆 사람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바가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났고 이 세상에 이런 불행, 이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불행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였다면 귀는 막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맞아라고 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이 번역본이 참 많아서 나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참고할 만한 성경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인데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는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게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줄을 생각하라,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하고 그리고 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자기 앞에 있고 그리고 자기랑 연관된 삶의 문제에 접하게 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어떤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마음이 참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 가뜩이나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아 하고는 쉬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간에 밤새 술집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교회 기도하러 나가다 사고 당한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성공의 보장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부자들, 사명적 부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부자 되면 다 사명받았고 다 복받은 줄 착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그 부자들은 많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데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가치관만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대로 나는 기준으로 알아 살 거야라고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봐야 행복해 이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요 죽어가서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모든 끝이 영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을 하면 오늘 되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행복한 사람들. 참 역설적이게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데도 행복한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행복한 것, 하나님 나라 시민의 행복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팔복의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줄 것이니까.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네 번째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여기실 것이니까.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대부분의 복의 초점은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들이 행복은 내 내면적인 어떤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외적인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 내면이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시민으로서 행복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의 이유의 시작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불행할까? 여러분, 인간들은 다 모두가 한 번씩은 아니면 계속해서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숙명과 같은 이 처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는 무엇을 소유했어도 그 소유에 대해서 벌벌 떱니다. 이게 언제 없어질 걸까? 돈을 벌었어도 이 돈이 금방 또 없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에 또 불행합니다. 지금 건강이 영원한 건강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불행의 끝자락을 또 잡는 거예요. 행복하는 순간부터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우리들에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유한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내가 딱 붙어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 유한한 감정 때문에 느끼는 불행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사고와 그리고 넘어짐과 이런 아쉬움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기준, 그 기준으로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좀 살아. 이 땅에서 이 땅의 한계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에 슬퍼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하나님의 그 의에 주리고 목말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한계적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이 한계성 속에서 내가 한탄하고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영원함을 끊임없이 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한 것,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불행 속에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만 하면서 속으로는 그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말로는 죽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야, 이 땅에 더 이 땅이 더 좋아 라고 새기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둘 때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연약함, 이 불행함, 이 추함, 이 가난, 이 모든 것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복의 시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 영원성이 우리들의 이 작고 제한되어 있는 이 시간을 뚫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포함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영원 안에 들어있는 나로서 제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마음속부터 이제 행복이 뭐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라면 적어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참 목회자가 강단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 잘났다고 신학께서 배운 그 성경 용어 자꾸 쓰는 거 별로 안 좋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요거는 할 수 없이 그냥 씁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 복이 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복이 또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가 히라보에 마카리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를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blessed, 그 복이 또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은 이 사람 저 사람 참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blessed라고 대부분 번역했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번역본에는 happy,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happy라는 단어를 한번 들여다보면 많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야 이것만큼은 이런 번역하면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자꾸 혼동스럽게 바뀌어질까 봐. 왜냐하면 영어 성경의 blessed, 이 blessed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인해서 그 피 흘림의 은혜요, 피 흘림의 축복인 것을 이 영어권에서 연결시켜서 말했던 blessing, bleed, bleeding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happy, 한국 사람들은 happy 하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자꾸 생각나는데 happen, 이거랑 연관되어지기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이게 복이라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횡재를 받는 것 몇만 달러 로또가 당첨됐을 때 일어난 해프닝 이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정말 왜 피 흘림이 우리에게 복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복 있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복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삼아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늘 자기 중심적 삶이거든요. 다 일해놓고 망하면 겨우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처참한 사람의 그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의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안목으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회개하고 회개하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 문제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참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슬퍼하는 자의 본질이거든요. 온유한 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갈이 없고 그냥 조용한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 상태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망나니 같이 자기 감정과 자기 계획대로만 살던 그런 사람이 말씀 앞에서 딱 절제되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표준만을 기다리며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에서 3절, 4절, 6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참 현대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4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6절,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늘 포기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관계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하나님만 채워주실 거야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관계가 우리기에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 퍼듀에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여기는 너무너무 외적고 힘들고 그래요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도회지고 먹을 게 많고 뭐 이렇게 구경할 거 많고 이렇다고 행복한 수준이라면 정말 여기는 정말 광야도 이런 광야가 어디 있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진짜 행복을 더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 그리고 장소가 이곳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몸부림치게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이곳에서 한번 즐겨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도 조그맣고 사람들 관계가 너무 적다 보니까 툭하면 싸우고 헤어지더라고요. 툭하면 이게 척을 져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역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천국 시민이 그 속에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팔복의 초점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 팔복은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성경의 ABC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결코 하나님에서 안 끝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며 결국 행복의 완성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이웃 사랑에서 표현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팔복에는 온통 이웃에 대한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복에 해당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향한 자비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랍니다. 다툼이 있는 것,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래서 지옥의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뛰어들어서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화평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행복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그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온통 나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돈 벌어도 나를 위해서 살고요. 공부해도 나를 위해서 쓰고요. 뭘 소유하고 뭘 얻고 누굴 만나도 다 나를 위해서 하고요. 남편도 아내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렇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그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목적을 알고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 천국을 가장 작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느끼게 해준 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가정의 순기능적 역사,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원칙은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죠.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못된 자식들 저를 포함해서 많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될 가정이라는 그곳에서 이루게 하는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가정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의 모양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필요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 하나님 나라 시민의 가치관으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다가는 공산주의로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은 서로 가난해지고 서로 망하는 역사의 결과가 있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변한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 시민들이 되었을 때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은 바로 자녀들을 가리킬 때 바로 이 가치관의 기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배워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많이 벌어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굶주린 배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천국 시민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천국 시민들이 살아내는 그 현장이 확장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이 행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어록을 만든 글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여자들한테는 아마 미용을 미장원 얘기를 하겠죠. 한 주를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된 자로서의 가치관이 아마 이 행복관을 만든 아마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팔복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실 텐데 참 너무 제 후배인데요. 이 가사 작곡 작사하신 분이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 마음과 그리고 사고가 온통 이 하나님 주신 이 팔복에 다 정리가 된 그런 친구의 가사라고 마음이 듭니다. 정말 좁은 길, 높은 길, 험한 길도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작은 행복이니까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려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높은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영원한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길 원하시길 원합니까? 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불행해하는 이 정말 묶여있는 삶을 해방하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높은 길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 시민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간 우리 그 영원하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그리며 이 땅에서 그 영원함을 누리고 살길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설득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에 떡이 잔뜩 들어있고 입속에는 미어 터지게 먹고 있는데도 울고 있고 슬퍼하는 우리들입니다. 불행해하다라고 그리고 속상해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우리들의 무너질 것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나라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내 삶 속에서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려 소망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은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해 주시고 늘 힘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